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서 플러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는데요. 이제 오자마자 유학생인데다가 유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별로 없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오고 미국 와서 한한달 만에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임신과 함께, 또 이제 출산과 함께, 또 이제 미니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또그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냥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일 중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일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유학생이라도. 그래서 처음 했던 일이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재활용 쓰레기 빈을 다 수거에다가 덤스터에다가 다 이제 그거 옮겨다가 붓고 하는 이제 그 일을 이제 했습니다. 단순 노동이죠. 이제 몸이 힘든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좀 승진 아닌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오피스 잡을 갔습니다. 학교 내에 파킹 오피스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이제 학기 바뀔 때마다 주차 그 차에 붙이는 스티커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시큐리티가 있었는데 다니면서 주차 잘못하거나 뭐 시간이 오버되거나 하면 티켓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티켓을 뭐 체크를 보내면은 이제 그거 입금하거나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는, 그것도 이제 단순 노동이지만 오피스에 앉아서 하는 이제 일이었습니다. 간혹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티켓 들고 와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 조금의 딜하는 거, 조금 뭐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손님이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제 보스한테 토스해 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건 제 보스하고 매니저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토스해 버리면은 뭐 제가 더 이상 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학교에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어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입학 담당자로 이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좀 책임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입학 사정회라고 어드미션 커미티에도 들어가가지고 다른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부총장님하고 같이 지원자들 같이 심사하고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저야 뭐 서류만 준비하고 뭐 하는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책임이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입학을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저랑 하는 거고, 오셔가지고도 뭐 제가 I-20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리했기 때문에 늘 함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도신 목사님들 이것저것 뭐집 구하는 거며 차 구하는 거며 아이들 학교 가는 거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도와드리게 됐고, 제가 또 한인학생회 회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한인들 일들 또 도와주는 일들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좀 적응하면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생소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어색한 거. 그게 뭐냐면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새벽기도 새벽에 나갔다가 뭐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뭐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 이제는 뭐 대부분 처음 와가지고는 뭐 사역을 뭐 못하시고 안 하시니까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색한 거예요. 네, 사모님하고도 어색하고 특히 아이들은 더 어색하고, 이제 뭐 마켓에 장보러 가려고 해도 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사모님이 운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같이, 온 가족이 마켓 보러 갈 때도 다 같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우유를 하나 사도 같이 가서 사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하더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하고 다시는 오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또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함께 보내고, 목사님들도,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 불안한 반, 또 감사한 반, 마음 반. 이두 가지예요. 불안한 거는, 이게 목회자가 이게 목회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또 예배도 인도 못하니까 이게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모처럼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여유도 있고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도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지금 또 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지금 사태가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고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으로는 미국에서 있는 가장 큰 우상들이 셧다운됐다. 이게 뭐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하나님만큼 우리가 월십했던 게 미국에서는 이 우상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다 지금 셧다운됐다. 그리고 학교들이 셧다운 돼가지고 결혼과 또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관계적 친밀함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큰 교회들과 집회들이 또 캔슬되어서 사도행전에나 등장하는 것처럼 가정에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필요와 기도에 대한 필요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건 누가 이제 기도하라고 막 강조하거나 설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금은 막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Don't waste any trial. 어떠한 문제나 시련도 낭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고 가는 거겠지만 이걸 그냥 힘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으로 삼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선용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버릴 순간이 없고 의미가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될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뜻들을 찾고 구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생각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뭐 원망하고 불평 하며 따지는 듯한 그런 why. 저는 이제 why라고 하는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지? 그런 이제 질문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why가 막 따지는 듯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why.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이런 따지는 듯한 why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질문들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What does this mean? 이게 막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막 처음 보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shall we do? What should we do? 요두 가지 질문이 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든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한순간도 의미가 없는 순간이 없고, 한순간도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So what does this mean? What shall I do?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만한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이거는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네. 오, 나 요거는 내가 정말 뭐 짐작도 못했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력이나 열심의 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신뢰, 나의 신뢰에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증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쥐어 짜내듯이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의 믿음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잠언 3장 5절 6절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뭡니까? 1분 뒤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이렇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명철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기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방끈이 짧다 짧다 못해가지고 아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1분 1초 뒤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명철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늘 변하기 마련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복이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있는 상황이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저 문제는 너무 심각하니까 저건 안 되겠어.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상태가 저러니까 아, 저건 안 되겠어. 아, 저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상황과도 우리의 문제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때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뭐 혐오가 있던 뭐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National Emergency를 이제 declare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날 오후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4시에 하라는 거예요. 4시나 4시 이후에. 왜? 주식시장이 4시에 마감을 하는데 그 전에 하면은 또 주가가 폭락한다는 겁니다. 왜? 그 바로 뭐 2, 3일 전에 또 이제 그 기자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며칠 동안 막 계속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을 닫은 다음에, 왜? 금요일이니까 끝나면은 문을 닫으면은 주말 동안은 아무런 이제 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3시에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걸 이제 라이브로 봤는데 보니까 참 이 인상 깊었던 것은 본인이 나서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방침에 대해 새로운 방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이 마이크 앞에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월마트 CEO, 뭐 타겟 CEO, 월그린, 뭐 CVS CEO, 뭐 또 뭐 의약 기구 만들고 뭐 또 약 만드는 회사의 CEO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만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그러니까 민과 관이 함께 합력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도 각자 자기들의 파킹랏을 열어가지고 뭐 드라이브도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소들을 마련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 키트를 더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더 지금 적극적으로 뭐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 나갈 겁니다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단지 뭐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주식이 갑자기 폭등했어요. 지금까지 오른 그 수치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가장 하루에 많이 오른. 지금 이렇게 확 오른 상태에서 이제 폐장이 됐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 이게 그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당장 뭐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좀 내뱉을까 아니면 잘잘못을 따지고 뭐 책임을 묻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머리와 힘을 맞대고 해결해 나갈 의지와 뜻을 표현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과 또 마켓에 안심과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고 이런 것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풀어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안심을 주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어서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린 글이 이거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It is my great honor to declare Sunday, March 15th as a National Day of Prayer. We are a country that throughout our history has looked to God for protection and strength in times like these. No matter where you may be, I encourage you to turn towards prayer in an act of faith. Together, we will easily prevail.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나중에 조금 더 더 긴 글을 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올렸습니다. 보통 이제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또 기도하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기도 막 습관적으로 우리도 뭐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게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얘 그냥 뭐 밥 한번 먹자 이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내뱉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말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사실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도 아니고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뭐 나타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혜로운 반응일 것이라는 거죠. 위기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아, 이 문제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아, 위기가 닥쳐오니까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이 펼쳐지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문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나게 되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처하는 모습과 자세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경중이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런 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평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여실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개인적인 혹은 우리 전체적인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내 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차지하는 자리와 위치가 무엇이고 또 그분의 말씀과 임재가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분명한 지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특별히 위기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깨달을 뿐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기만 하고 막 공포심만 더 잔뜩 가지고 트라우마 가운데 지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미국의 리더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사태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더 견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리더가 던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한번 잘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아니 더 심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더 강한 모습으로 더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Let's not waste any trial 이런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 못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서머라이즈 하자면 그런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고침받고 나았더라. 이게 이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저 뭐 감기 낯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인데 겉으로 볼 때도 막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인데 깨끗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나병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건 뭐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정도도 아니죠. 그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자가격리, 셀프 쿼런틴이나 뭐 사회적인 거리 두기, 소셜 디스턴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이 나병 환자하고 뭐 비교할 바는 아니죠. 뭐 이 사람은 그냥 일평생 자가격리가 뭡니까? 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사회에서 격리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디스턴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율법에 따르면은 가다가도 저기 사람이 지나가면은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왜? 문둥병자와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문둥병자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마치 말하자면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소리쳐야 되는, 늘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문드러져 썩어가는 그런 모습.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보다 더 추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 거울 한번 보세요. 초췌하잖아요. 그 정도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인데다가 사람들과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 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막 널리 막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듣지 않았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 귀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열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한 단어,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치유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 다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혹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또한 무엇이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도 나병 환자 몇 명을 고친 내가 전력이 있으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자기 병에 낫는 유일한 조건과 근거를 예수님의 원하심에 뒀고, 예수님 또한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치유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원하심이 이 치유의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병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드리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가 지불할 수 있는 혹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일한 나병 환자 쪽에서도 조건이 있다면 이 또한 나병 환자의 무엇일까요? 원함이에요.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꾸어 묻자면 말하자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그것을 표현하시나요? 아니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분명한 것은요,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 장면에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부정하다 소리치고 멀리 떨어져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거기 엎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죄입니다. 특별히 정결법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되. 안 되거든요. 더러운 것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기는 거죠. 둘 다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원함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든 것들 다 무릅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만큼 주님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원하십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이만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렇듯 서로 간에 간절한 원함이 있을 때 또 그 원함이 서로 만날 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면서 원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십니다.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결코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소와 조건과 문제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라고요?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항상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항상 원하세요. 그럼 왜 다른 나병 환자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원함은 항상 available 했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 쪽에서의 원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병낫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함은요 그저 내가 병낫고 싶은 원함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병낫고 싶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병을 낫고 싶은 그 마음의 원함이 없다는 거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간절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가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너무 따지시기 때문에,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 힘들고 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그 지혜를 먼저 구하고 혹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병자죠. 뭐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늘 베데스다 목가에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왜? 가끔씩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이 움직이고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말을 걸어오시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환자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핑계와 변명과 신세 한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리 불쌍히 여겨봐야 소용이 없죠. 오히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늪으로만 더 깊이 빠져갈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걸어오시는 음성을 듣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유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지혜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회복과 치유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10년, 20년, 38년간의 나의 치열한 노력이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한마디 듣게 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치유와 회복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표,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긍휼함과 자비함과 인자하심과 사랑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연초부터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8개월, 9개월 동안 또 어떤 더 심한 일들이 있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0년은요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 도너휴라고 뭐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인이 있죠. 이분이 젊은 리포터였을 때 하루는 어떤 지역에 탄광의 사고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거기 이제 급하게 리포터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봤더니 이제 구조대는 이제 거기 막 들어가서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탄광 입구에 그 가족과 그 친지들과 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구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깜깜한 밤이었고요. 땅에는 얼음이 끼어 있고 온도도 막 영하 밑으로 너무 떨어져서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찬송가 369장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걸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시작했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같이 따라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 to bear. 그러면서 점점 찬양의 소리가 이제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니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나오시더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짧은 기도였대요. 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이 필 도너유라고 하는 이 리포터가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대요.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런 아주 그런 능력 있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도나유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서전 가운데 적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게 온도가 기온이 낮으니까 이 카메라가 꺼져버린 거예요. 찍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제 장갑을 끼고 있는 손으로 코트에다가 막 그 카메라를 막 계속 문질러 가지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이제 그게 켜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가시는 목사님 쫓아가 가지고 붙잡고는 목사님 방금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고 강렬했는데 그 기도를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에 좀 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No. 싫습니다. 아니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나유가 얘기했대요. 아, 저는 TV 리포터입니다. 200개의 TV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뉴스가 나갈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이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지금 감동적인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대답은 역시나 노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도나유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 제가 CBS에서 나온 리포터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하지만 그 시골 교회 목사는 여전히 노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도나유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 자서전에 쓰기를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번뜻 머리를 뭐 꽝 한 대 맞듯이 깨달음이 왔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이분한테는 갑자기 큰 깨달음을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 이 목사는 예수를 위해서 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TV를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방영되는 뉴스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CBS라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깨달은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의 기도는 카메라나 쇼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의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목적을 다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금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감동 주기 위한, 혹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유일하게 뭐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전달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가는가, 누구에게 나가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말은 기도한다라고 하고 내가 말은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선택과 이런 모습들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뭐를 통해 제일 먼저 알 수 있다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행동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전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혜와 명철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상황과 여건들을 통하여 신묘막측하게 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원함이 있느냐, 그저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혹은 치유나 회복받기 위한 그런 단순한 원함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진정으로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항상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다시금 붙잡음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